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이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 들판에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목자들이었죠. 그들은 캄캄한 밤에 갑자기 그 캄캄한 밤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핸드폰을 가지고 영상 촬영을 했겠죠. 엄청난 뉴스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를 누가가 기록을 해놓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천사들이 불렀던 가사의 노래의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성탄 인사를 보내오셨고 또 영상도 많이 보내왔습니다. 그 영상 중에 소향 씨라고 이름 아마 아실 겁니다. 소향 씨가 부른 홀리나잇 그 노래를 보내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요. 듣다가 혼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소향 씨가 불렀던 노래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냥 고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름답게 그 노래를 만들어서 특별히 홀리나잇을 들으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노래를 하면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진짜로 천사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아마 혼이 나갔을 겁니다. 그 천사들의 아름다운 소리와 그리고 웅장한 합창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얼른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에 정말로 두 손을 들고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곡조 있는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누려보지 못하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맛볼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꼭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있어야 요즘 말로 하면은 접속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접속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드리는 것도 없으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요행을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어떤 반응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가 좋은 것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송도 올려드려야 되고 내 마음도 올려드려야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우리들에게로 흘러서 내려오는 것이 있죠. 이것이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는 충분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과 이라크 그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왕이 보면서 깜짝 놀라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이 던져졌는데 왕이 보면서 던진 사람은 세 명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서 네 명이 있느냐, 저들 중에서 저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불 속에서 살아서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서 바벨론 왕이 깜짝 놀랍니다. 놀라면서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는 자는 거름무더기로 삼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자크를 채우시고 밤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셨죠. 그리고는 다니엘이 살아나왔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찬송을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 사이에 전파가 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박사들이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아마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겠구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어느 날 유난히 빛나고 있는 눈앞에 떠있는 별을 보면서 혜성이 아닙니다. 혜성이 아니라 앞에 떠서 인도에 갈 수 있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인도에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별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를 받았겠죠. 아,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 천리 길을 걸어서 왕을 경배하고자 찾아온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죠. 선물을 드릴 때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맞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황금을 드린 이유는 이 아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향을 드린 이유는 유향은 제사를 지나는데 하나님께 향이 올라가죠. 그래서 제사장, 이 아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아마 그들은 잘 모르면서도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몰약을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이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별을 보내어서 인도를 하셨죠. 또한 이들의 믿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팀에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죠. 믿음으로 그 찬양을 드리고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 함께 믿음으로 그 찬양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름 모르는 한 소년은 오병이어를 예수님에게 예물로 드렸죠. 그랬더니 장정만 5천명 이상 먹고 남는 어마어마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는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엄청난 기적과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서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눈물과 입맞춤으로 사랑의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예물은 예수님께 큰 감동이 되었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도 이야기를 하라고. 이런 놀라운 복을 그 믿음의 예물을 드림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로 시신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회개의 눈물과 사랑의 헌신을 예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천국에서도 아마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회개의 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결과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놀란 은혜를 이들이 입게 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과 삶을 주님께 예물로 그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예물로 다 드렸습니다.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예수님께 예물로 내어드렸고 그래서 지금 믿음의 본보기 여성들 중에서 믿음의 본보기의 대명사로 루디아 이름이 늘 거론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극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물을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혹시 북치는 작은 소년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죠. 파람팜팜팜 그거 말하는 겁니다. 옛날 교회에서 들었던 이 북치는 소년 이야기. 가난한 소년이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아기 예수에게 드릴 선물 준비를 하지도 못했고 또 가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북을 두드려서 아기 예수께 선물로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적어왔습니다. 가보자고 그들이 말을 했어요. 새로 태어난 왕을 보러 가자고 말을 했어요.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왕 앞에 드리며 그분을 경배하자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가서 어린 아기를 뵈었어요. 나는 가난한 어린 아이여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어요. 파람팜팜팜 람팜팜팜 그래요. 그것이 내가 왕께 드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파람팜팜팜 새로 태어난 왕이시여 내가 왕을 위해서 북을 쳐드릴까요? 람팜팜팜 그때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와 양들도 그렇다고 장단을 맞추었어요. 나는 왕을 위해서 북을 쳤어요. 파람팜팜팜, 람팜팜팜. 나는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서 북을 쳤어요. 람팜팜팜. 그때 아기 왕께서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나와 내 북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파람팜팜팜.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북치는 작은 소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북소리를 두들겨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명도 맞고 4명도 맞습니다. 뭐 잘 모릅니다만은 동방박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2명 이상이죠. 그래도 보통 고전적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으니까 아마 3명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동방박사들 중에서 네 번째 동방박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몇 분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작가가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책을 지었죠. 지금 검색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예. 첫 번째 박사는 아라비아에서 온 엘카이 박사고, 두 번째 박사는 이디오피아에서 온 발타산이라는 박사고, 세 번째 박사는 팔사소에서 온 케스팔, 그리고 네 번째 박사는 페르시아에서 온 알타반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알타반 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깁니다. 알타반은 청옥과 루비와 그리고 진주를 가지고 아기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타반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상한 별을 보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왕이 태어날 것을 그는 마음 가운데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했을 때에 다들 비웃었죠. 내가 그 왕을 만나러 이 보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왕을 알려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는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가지고 아기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천리길 되는 그 거리를 출발을 했습니다. 오른테스 상기슭을 지나고 니키아 광야를 거쳐서 유프라테 강을 건너 10일째 되는 날 세 명의 동방박사와 함께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그 자리에 도착을 했지만 약속 시간보다도 3시간이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세 명의 다른 박사들은 그곳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만나지 못하면 7일 뒤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그 장소를 향해서 걸음을 재촉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종려나무 아래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곳에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보니까 히브리인입니다. 신음하고 있는 병자를 그냥 두고 아기 왕을 만나러 달려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병자를 돌보아야 하느냐 갈등을 하다가 차마 병자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뭅니다. 한동안 머뭅니다. 병자가 알타반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냐고. 나는 페르시아에서 왔고 별을 보고 새 왕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 새 왕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리고는 환자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주고 그리고 약을 챙겨주고 서둘러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이 히브리인 병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하면서 새 왕이 나실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바람에 두 번째 장소에도 늦게 도착을 했고 세 명의 박사들은 기다리다가 이미 떠나버리고 없었습니다. 배고픔과 피곤함, 좌절로 고통스러웠지만은 홀로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길을 재촉을 했습니다.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알아보니까 세 명의 박사는 이미 3일 전에 왕으로 태어나신 새 아기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다 드리고 이미 3일 전에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민에게서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알타바는 아기를 품고 있는 한 여인을 집에 들어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묻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새 아기, 왕이신 새 아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새 아기 왕은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몰래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품속에 있는 아기가 울지 않도록 이렇게 잠재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 방문이 열리면서 헤롯 왕의 군인 장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를 뺏어가려고 하죠. 그 난감한 상황에서 알타반이 급하게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청옥을 꺼내어서 그 장교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제발 살려달라고, 이 아기를 이 엄마에게서 떼어내지 말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눈부신 청옥을 손에 움켜쥔 장교가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닫고 나가버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했던 청옥을 아기를 구하는 데 사용을 하고 이 알타반이 하나님께 그러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왕에게 드려야 될 이 보석을 이 아기를 구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알타반은 홀로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방방곡곡을 다 다닙니다. 빈민촌을 다니고 노예시장을 다니고 피난민촌을 뒤져보면서 베들레헴에서 내려온 새 아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고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노예시장을 지나갈 때에 젖먹이 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절규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젊은 여인을 보게 되죠. 노예상들이 이 젖먹이 아기를 엄마 품에서 떼어서 팔아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 이 알타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루비를 주면서 그 여인과 아기를 사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여인은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애굽의 남쪽 고향 땅 구스 땅으로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알타반은 그 여인과 아기를 태우고 아프리카 멀리 남쪽에 있는 그 땅으로 내려가서 가족에게 그 여인을 데려다 주고 그리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여기저기 도시들마다 들러서 혹시 아기 예수가 아기로 태어난 왕이 있는지 살펴보죠. 그러는 사이에 33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알타반에게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진주만 몸소 깊이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선물만큼은 왕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애굽에서 더 이상 왕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40세의 집을 떠난 그는 나이가 어느덧 73세가 되어 있었고 이제 더 이상 걸음 걷는 것조차도 힘든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쇠약해져 있었죠. 수많은 인파들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 거리로 들어섰을 때에 사람들이 술렁거리면서 병사들의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여인들이 울부짖으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타반이 묻죠.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모릅니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는데 그는 광야에서 이적을 행하고 눈먼 자를 뜨게 했고 앉은뱅이를 일어서게 했고 문둥병자를 낫게 했고 세리와 창기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회복을 시켜주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알타바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 이분이 내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왕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슴속 깊이 넣어두었던 커다란 진주를 손으로 끄집어냅니다. 그가 그 새 왕이라면 내가 이 보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되겠다. 그 왕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나갑니다. 그런데 알타반이 성문 앞에 일어났을 때에 한 소녀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봅니다.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팔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알타바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고 있는 저 나사렛 예수와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유학으로 팔려가는 이 소녀 사이에서 잠깐 갈등을 합니다. 소녀의 부르짖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는 마지막 들고 있던 그 진주를 넘겨주고 그 소녀를 자유하게 해주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알타반의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평강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순간에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하늘이 캄캄해졌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었죠. 바로 그 지진과 하늘이 캄캄해지는 그 순간 알타바는 아 늦었나 보다 그러면서 서둘러서 힘든 그 발걸음을 옮겨서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온 땅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십자가에 세 사람이 달려있었고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 나사렛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유대인의 왕이 맞구나. 거기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알타반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알타반은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아기 예수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십자가의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당신에게 드려야 될 예물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텅 빈 손, 죽어가는 몸뚱이 하나 가지고 겨우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알타반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으며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심령의 왕의 음성을 듣습니다. 새 왕을 찾아 헤매다가 주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알타반이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 알타반은 십자가 아래에서 너무나도 평화롭게 그의 숨을 거둡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면 좋을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들은 너의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저의 외모를 볼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중심이 곧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한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찬송을 받으시죠. 마음이 있는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이 있는 봉사를 받으십니다. 마음이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반면에 마음이 없는 예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제일 큰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이 반드시 동행이 되어야 되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보이지 않는 마음, 내 보이지 않는 뜻, 내 속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껴안을 때 우리 마음으로 껴안으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도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즉 우리의 속사람으로 예배를 하라. 그 말씀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은 악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갈등과 유혹, 걱정, 두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이 마음이죠. 걱정도 반복할수록 그 걱정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조그만 걱정도 어마어마한 걱정으로 만들어버리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이 아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죠. 주님은 나의 보호자이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일부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훈련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길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지혜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회복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칼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권세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훈련을 자꾸만 하셔야 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만 자꾸 훈련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에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들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